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사오니 누리게 하옵시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부족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 발판이 되어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이 우리가 나에게 입의 꿀이 되고 양약이 되어 우리의 삶을 거듭나고 축복의 대로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세상 역사는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역사의 시작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고, 또 우주의 시작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셔 왔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통하여 역사를 정리하거나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역사의 공부와 동시에 더 중요한 성경적인 역사를 통하여 성경적인 역사를 공부하여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정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중에서 마지막에 기록된 역대하서를 중심으로 유다 왕조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믿음의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역대하는 1장부터 36장 모두가 남유다 왕조에서 왕좌에 오른 20명의 왕들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북쪽은 열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북왕조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남쪽은 두 지파 중심으로 해서 유다라는 남 왕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 19명의 왕은 전통적인 맥이 계속 끊겼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혈통으로 이어갈 수가 없었죠. 계속 끊어졌죠. 9번이나. 우리 조선은 이 씨로 500년 왔잖아요. 그랬는데 그것도 대단한 역사죠. 우리 한반도의 역사도. 그런데 북왕조는 이제 19명의 왕이 어떤 사람은 며칠, 또 몇 달 왕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 19명 중에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한 명의 왕도 훌륭한 믿음의 왕이 없었어요. 모두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던 왕들만 어떻게 보면 과장법이라 볼 수 있는데 아, 우리가 이렇게 권력을 붙잡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기가 인간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저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발견했어요. 그 남왕조는 약 20명의 왕이었죠. 20명의 왕이라는 것은 사울, 그리고 다윗, 다음에 사울왕이 첫 번째 왕이죠. 유대의 그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 그렇죠. 이 세 왕은 빼놓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명, 그리고 부왕조는 19명.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명의 이 역대하서를 통해서, 역대하서는 그러니까 20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부왕조 여로보암의 반여 그러면서 쭉 오늘 읽었던 마지막까지 그리고 포로에 의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 내용이 이제 36장 마지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그 어떻게 보면 역사의 반복이잖아요.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이 있는데 왜 재탕을 안 하는 거죠? 사무엘상 하나 열왕기상 그 역사가 한번 있었으면 되는데 조선 왕조 실록 쭉 적었으면 되는데 왜 새로운 각도로 또 썼느냐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는 그러니까 역대상 처음 시작을 할 때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역사를 이야기하고 역대상 같은 경우는 다윗 왕의 이야기로 끝나고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20명의 왕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왕조 19명은 모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왕조 20명은 모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면면이 이어온 언약의 백성들이었어요. 한 번 큰 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아합 왕의 딸인 북쪽이었는데 북쪽 왕이었잖아요.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 부인은 더 악했어요. 근데 그 딸도 악했어요. 근데 시집을 남쪽으로 왔는데 이 왕이 아합 왕의 왕이 남쪽에서 6년 정도 여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왕을 하면서 나머지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한 막내 아들이 어쩌다 숨어가지고 제사장이 보호를 해가지고 다윗의 그 혈통이 끊어질 뻔했는데 그 보호를 받아서 제사장 중심으로 쿠데타를 해가지고 다시 왕조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악한 과문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맥을 끝까지 이어갔죠. 자, 그러니까 역대 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너희들이 깨달으면 언약을 회복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회복을 지켜주셨다. 돌아오고 보니까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는 온데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고레스 강한 강대국의 포로 상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태, 그리고 성전도 다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태, 성곽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의 역대 상하를 기록한 그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언약과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을 읽으면 나무나라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 만약에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를 읽었을 때는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강성해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읽었을 때 우리가 천년, 500년도 아니고 천년, 천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아니 2000년 넘도록 이 나라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는데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누가 도와줘? 영국, 강대국 돕고 지금은 누가 도와줘요? 미국이 도와주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이걸 읽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시겠어요? 야,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줬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외우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니까 이렇게 작은 민족이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본 자손이 잃어버린 게 있었죠. 역사를 볼 때는 그 핵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열왕기상하를 주셨고 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씀을 주셨는가. 그 주제가 뭐냐입니까? 핵심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전도 성막도 뭐 유월절도 모든 예배와 제사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회복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다. 너희의 그리스도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성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구약의 모든 메시지예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지금 무엇만 믿고 있죠? 구약만 믿고 있어요.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수백 번 예언하고 있는데 눈이 하나님께서 눈을 안 열어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안 보인 거예요. 왜? 유대인의 때가 차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 다윗의 혈통도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보다 천만 배 복받은 자입니다. 예. 오히려 정말 우습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대인을 전도하자 이런 팀들이 있어요. 뭐 Back to the Jerusalem 이런 말까지 한다니까요. 감히 아브라함 후손 앞에서 감히 다윗의 혈통 앞에서 우리가 자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가 미국에 있는 어떤 꼬마가 이제 사익과 부도 지도 공부하면서요 한반도를 찾으라니까 뭐 우리 지도에는 없어요 막 이랬대요. 보니까 잉크를 쓰다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한반도에 떨어졌어. 섞여버렸어. 그래서 없다고 그랬대요. 이 작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결론적인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잘 됩니까? 경제가 잘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전쟁에 정치를 잘해서 전쟁에 이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역사도 그렇지 않고요. 그런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세상의 역사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영육간에 모든 부귀와 영화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뛰고 노력하면 잘 될 줄 아세요? 그거는 부분적이에요. 나중에 성공하는 것만큼 더 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면 성적도 올라가요. 저는 이상하게 대학원도 얼마나 시험을 정말 얼마나 많이 친 줄 모르겠어요. 저는 뭐 고등학교 때만 시험 치는 게 아니라 대학원 두 개 공부하면서 얼마나 대학원에 시험을 많이 치든지 또 그 다음에 목사고시 치는데 또 시험 치고 또 박사과정 시험 치고 얼마나 시험을 많이 쳤는지 요새 시험에 해방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할 때 보면 시험을 많이 쳤는데 아 바쁘니까 교회를 관둬야지 이상하게 저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예배 등한시할 때는 성적이 더 안 나와요. 근데 바쁜데도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도도 하면 훨씬 더 성적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가 말한 이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대학 가서 예배 등한히 하면요. 여러분 학사 경고 분명히 막혀져요. 여러분 F 분명히 맞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난 여러분에게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뭘 이야기해?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셨어요. 왜? 그 민족, 그 시대를 치셨어요. 왜? 영혼이 잘못되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 중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십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반대로 바보같이 한번 믿어보세요. 바보같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희한한 신기한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경험한 거라니까요. 능력 관계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열왕기상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역대기서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믿음의 교훈들이 그것입니다. 믿음의 교훈이 그것이에요. 공부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사업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도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랬을 때 온전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뺏긴 게 많고 지금은 연약한 게 많고 지금은 부족한 게 많아도 우리의 중심이 바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잃었다면 여러분이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내 마음을 돌렸던 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론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유명한 세 명의 역사학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들이 그 역사를 해석하는 그 관점들을 우리 공부해 보면 성경을 이해 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랑케라는 분인데 1795년에 탄생하셨어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주창한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현실의 입장에 따라 가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역사적인 사료에 대한 고증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가의 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분을 실증주의적 사관 또 객관주의적 이분이 주장하는 그런 역사관을 실증주의적 사관 객관주의적 사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학자는 크로첸데 1866년에 예, 탄생하셨고요. 이탈리아의 역사학자였는데요. 이 크루체는 역사의 본질이나 연구 방법이 이 자연과학처럼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뭐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과거의 일인데. 그래서 과거의 일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라는 이 랑케의 이 말은 과거의 모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료도 모든 것을 말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부득이 기술 과정에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역사가의 선택의 시선이 개입하게 되고 선택 행위는 결국 역사가 자신의 판단에 의한다는 점에서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그것을 유일한 진실인 양 치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맞지 않는 일이다. 이를 상대주의적 그래서 역사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의 저 그래서 그의 저서에서 또 그 사람이 말한 유명한 역사에 대한 한마디의 문장이 뭐냐면요.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그 역사는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우리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정말 그때 가보면 그게 그 진실이었는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북선이 있었습니까? 거북선 입에서 불이 나왔습니까? 거북선이 1층입니까?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사실은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나름대로. 아 그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어. 그럼 거북선 몇 대 만들었습니까? 거북선의 위력은 얼마나 컸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거북선을 통해서 외구를 물리쳤어 그랬는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 갔는데 뭐냐면 거북선이 너무 무겁고 느려가지고 다 전쟁하고 있는데 거북선이 저기 가 있어. 떠내려가고 있어. 아, 저건 필요가 없어요. 저 그만 만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를 비디오로 찍어서 보더라도 우리는 정확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많은 역사의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해석하는 목숨 역사가 현재의 눈이 있다. 이런 눈에 의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그때 당시에 포로에서 끌려갔을 때 바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내용을 보면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과 역대하를 보면은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다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어요. 왜? 140년, 100년 후에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역대상. 그래서 지금 이 학자들이 말한 그런 두 가지의 관점이 그래도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똑같은 시대에 제자들이 비슷한, 엇비슷한 시대에 적었는데 관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가들이 연구할 때도 이야 이거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그냥 우리 같으면 역사를 한 줄로 쭉 쓸 건데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술을 했을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어떻게 그렇게 기술을 했을까? 또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을 역사로 쭉 기술해 놓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17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또 데살로니가서가 나오잖아요. 또 18장에는 고린도서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처럼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가 어느 왕 이사야서가 또 뒤에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어느 왕 때 활동했죠? 선한 왕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어요. 자, 보세요. 그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서 볼 때 히스기야 왕도 더 위대하게 보이고 더 정확하게 잘 보이고 또 이제 이사야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더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어떤 사료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완벽할 정도로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명의 학자는 에드워드 카라는 이제 역사학자인데요. 이분이 유명한 분인데요. 1892년에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쓴 책의 이름이 역사란 무엇인가. 여러분 학생들은 꼭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인데 그러나 그냥 읽으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어떤 역사책보다 어떤 역사학자보다 성경은 뛰어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다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랑케의 사관이 이제 에드워드 칸은 뭐라고 하냐면 랑케의 사관이 역사의 무게 중심을 과거에 두었고 또 크로체는 그것의 현재에 두었다면 이 에드워드 칸은 이 중간의 지점을 선택을 했어요. 즉 역사가는 사실만은 추정하는 노예도 아니고 사실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주인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역사가와 사실은 평등한 관계에 있으며 그 한도 내에서 역사를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란 무엇이라는 그 책에서 이 한마디 말로 딱 요약을 하자면 뭐라고 하냐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너무나도 멋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는 성경 말씀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하고 지금하고 우리는 무슨 관계 있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있는 과거의 그 말씀과 오늘의 우리의 삶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대화를 하고 적용하고 재적용하고 재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내가 거기서 그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래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그 악한 왕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제재를 받고 꾸지람을 들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 이 왕은 이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 나도 지금 기회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회복하고 개혁하면 개혁했던 왕들처럼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개혁하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재적용하고 재해석하여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뭐 대부분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열왕기서는요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역사를 쓴 것이고요. 역대기서는 다윗 왕조의 언약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한 남왕조 유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관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관에 아까 말한 세 사람의 말했던 것처럼 사관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서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러고 역대기서는 역대기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에서 신명기 역사관을 취하고 있는 책들은 보통 신명기나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상하 열왕기 상하가 바로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신명기서를 중심 사상으로 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각종 율법을 거스리는 왕은 악한 왕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은 선한 왕이고 우상 숭배나 예배 성전 제사장 또 레위인 절기 등을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왕들은 악한 왕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사원에서는 인과응보 사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던 왕도 죄가 있으면 합당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역대기서의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솔로몬의 왕에 대한 잘못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과 예배를과 찬양을 모든 걸 회복했던 이야기만 나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적인 관점이죠. 역대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 그리고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인 관점. 전체적인 왕에 대한 이야기지만 선지자는 어떻게 하죠? 막 꾸짖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열왕기서에 보면 누가 나오죠? 대표적인 꾸짖는 선지자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많은 선지자가 나와서 왕들을 꾸짖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서에 보면은 오히려 잘못한 부분을 감춰주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잘못한 기록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죠. 잘못한 걸 하나 기억지 않고 좋은 점만 다 장점만 다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형제들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나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워버리고 용서하고 잘못한 것 다 용서해버리고 좋은 점만 여러분 강화시키는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사실에 근거한 역사관이라면 열왕기서는 사실에 근거한 역사관이라면 역대기서는 언약에 근거한 특별히 다윗 언약적인 관점 또 성전과 예배의 회복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역사관이라는 것. 또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역사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역대하에 나오는 그 왕들은 어떤 왕들이 있었을까요? 20명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평가했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몇 명의 대표적인 왕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왕이 역대하 1장부터 9장부터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은요 다윗의 언약을 그대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가르쳤었으니까 1장 9장 보면 다윗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을 해요. 1장 6절에 보면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의 번제.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것이 1,000마리 희생이요. 한 번에 드리되 마리수로 1,000마리를 드린 거지 천일 동안 한 게 아니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왕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모든 실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축복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8장 13절부터 14절 모든 걸 회복했어요. 안식일, 월상,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찬송도 회복했어요. 다윗이 명한 모든 것을 성취시켰어요. 8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또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다윗의 규례를 조상의 언약을 교훈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아들은요 아버지가 도박을 했기 때문에 계속 도박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자녀는요 절대로 도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우리 가정이 파탄 났다.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또 좋은 교훈을 줬을 때 제 군대 동기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요 뭐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다른 친구가 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보증 좀 서주라고 그랬는데 한 5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죽어도 안 쓰죠. 그 세무 공무원이었거든요. 더러운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너 참 잘했다. 보증 안 쓰는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보증 줘서 다 날렸대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훈이 보증 쓰지 말자예요. 여러분 좋은 가훈인 가훈이에요. 예. 우리 친척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막 꾸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뭐 돈 잘 꾸셨거든요. 그런데 막 욕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보증 쓰라고 했을 땐 안 써주는 거예요. 입을 탁 찢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잘했다고. 그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절대 꼬지시더라도 꼬지지도 말고 보증도 쓰지도 말고 있으면 그냥 1억 꼬주라고 그러면요. 그냥 100만 원 주세요. 이상하죠. 1억 필요하다고 했는데 100만 원 거저 가져 그러면 그거 가지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 이거 절제할지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뼈저리게 교훈을 느끼지 않으면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깨닫잖아요. 그러나 교훈을 통해서 조상의 교훈을 통해서 간접 교육이 얼마나 좋은데요. 왜? 겪지 않고 우리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교훈을 얻기를 그래서 세월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의 반열을 이제 8장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 세 번째로 레위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맡겨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저 이거 읽으면서 묵상했어요. 매일 일과대로 성전을 찬송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성가대들 나눠가지고 교회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교회 앞에서 찬송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만 성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씩 오셔서 교회 앞에서 매일 일과를 정해서 1일은 누가, 2일은 누가 해서 한 달 내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위에서 우리 드론 입구에 찬송 좀 틀어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좀 틀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가대로. 우리가 못하면 그 어디 갔더니 3일장을 치르는데 계속 누가 우시더라고요. 보니까 녹음 틀어놨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장례식장 가잖아요. 아, 참 별의별 게 다. 과거에는 계속 울었어요. 안 그러면은 불효자라고 해서 틀어놓으셨더라고요. 우리는 찬송 틀어놓는데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언약을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두 번째 왕이었잖아요. 그 유다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왕이죠. 초기 3년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12장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20명의 왕의 잘잘못을 다 그어서 잘한 것은 파란 것으로 못한 것은 빨간 것으로 한번 칠해보세요. 축복받은 것은 더 좋은 색으로 노란색으로 저주받은 것은 까만색으로 지워버리세요. 아예. 여러분 복만 받으셔야 되니까.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세력이 강해지고 견고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12장 5절에 하나님이 바로 중간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애굽의 왕이죠. 전쟁에서 이제 참패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의 잘하는 점은 여로보암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여로보암의 애굽으로 갔다가 금송아지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겼고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아닌 사람을 돈 받고 다 제사장 만들었어요. 이 부분을 전쟁 앞에 탁 섰는데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금수 우상을 만들고 너희는 제사장직을 마음대로 했. 예, 우리가 전쟁을 해도 여기는 40만 군대고 여로보암 군대 80만 군대예요. 아비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전쟁에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전쟁을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어요. 절반인데도 이겼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장에 보면 좀 뛰어넘어서요. 요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음으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 점점 강해지는 가문과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거긴 말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말했어요. 28장에는 아하스랑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28장 2절에 보면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아하스의 특별한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럼 문제가 되고 곤고라는 건 가난한 것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에 더 나오고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때리셨는데 맞아서 힘없으니까 더 하나님을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미리 예방주사를 주셨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 그따 일하려면 나가! 그러면 나가라는 말입니까? 잘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때리는 것도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더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도 그 말을 하셨었거든요. 옛날에 그 호적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럼 지운다는 뜻이에요. 조금 말을 더 잘하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다윗과 같이 선한 뜻을 가지고 개혁한 시도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사 왕이었고 여호사밧 왕이었고 여호야다 왕이었고 히스기야 왕이고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깨닫을 것과 실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좀 그 20명의 성경의 말을 저는 계속 읽으면서 참 많은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어요. 아 이런 왕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그래 이런 축복을 이렇게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도록 해야 되겠구나. 꼭 축복이 아니라 또 축복도 부럽고 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더 이렇게 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잘한 점, 잘못한 점, 받은 저주, 받은 축복을 생기면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돌아온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레스 왕 같은 이 적들도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그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의 적들도 여러분을 돕는 편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우상 점술 개인의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이 사회의 많은 문제가 우리가 정치나 이런 걸 잘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었을 때 교회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됐을 때 개인 가정 이 사회 문제 국가의 문제까지도 경제의 문제까지도 정치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전과 제사와 유월절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개혁되었을 때 이스라엘 유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개혁하는 그래서 저주받는 세상이 마귀의 지배받는 이 세상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일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의 권세 잡고 세상 왕으로 군림하여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를 잡고 있는 사탄을 이길 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예배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역사적인 성경의 말씀에 나온 역사적인 교육을 붙잡고 적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해하게 하시고 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그런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가족, 가문, 나라와 민족, 우리 속해 있는 그 현장을 또 학교를 살려내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